말씀을 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14번째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그리고 아주 압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보는 시야든 영적인 시야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야를 이렇게 보면 대단히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그 시야가 편협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죠. 독일 말로 움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움벨트. 그것은 주변 세계, 주변 환경입니다. 개미나 벌과 같은 곤충, 또 식물, 동물들이 어떤 한 서식지에 살지만 똑같은 환경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다른 환경을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움벨트입니다. 주디스 콜이라고 하는 사람의 떡갈나무 바라보기라는 책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줄거리를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도 동일한 그런 개념이에요. 개미, 개, 벌, 나무, 물고기, 심지어 이 여러 그 동식물들이 자기들이 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눈에는 그냥 한 그루의 떡갈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땅 밑에 뿌리를 파고 살아가는 여우에게는 더 나을 것 없는 좋은 집이고 그 가지 높은 가지의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까마귀에는 또 그곳이 그의 집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떡갈나무로 오르내리는 개미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서식지가 되는데 각각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보기에는 떡갈나무 한 그루인데 그들은 각기 달리 자기의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만의 움벨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데 여러분만의 움벨트, 그 좁은 공간, 좁은 시야에서 살아온 환경, 배경, 배워왔던 교육 수준, 만나왔던 사람들, 해왔던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울타리 속에서 근데 그 울타리가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유리빛 울타리라는 것. 그런데 그 경험으로 인생으로 세워진 그 울타리로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유리 때문에 굴절되어 보이고 왜곡되어 보이고 자기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 자기만의 울타리, 움벨트, 예,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나 중심의 안목, 나 중심의 세계, 그래서 타인을 이해할 때도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이해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우리는 그 시야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점점 자기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봐요. 헬리팩스가 전부가 아니죠. 캐나다도 전부도 아니고 넓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 딱 눈을 감으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 역사를 우리가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기도만큼 우리의 움벨트를 뛰어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은 갇히게 됩니다. 점점 자기의 기준과 이 경험에 비추어 세상을 보고 타인을 평가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이렇더라라는 것을 사실로 내세우며 그러므로 당신은 틀렸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사실로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 나의 움벨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상황이 맞닥뜨려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신앙, 역사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의 사뭇 다를 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교정해주고 싶지만 그런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움벨트 속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안목, 그 안목마저도 굴절되어서 이상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을 거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좁아있듯 편협한 나의 생각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움으로써 그 좁아진 나의 시야를, 영적인 시야를 넓혀가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죠. 넓히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넓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넓혀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라는 것들은 성경의 저자들, 40여 명이 되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결단코 자기들이 맞닥뜨린 독특한 그 역사적 정황과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정황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맞닥뜨리는 그 어떤 역사적 상황을 그것만 보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해왔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금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 지금의 역사를 해석하며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거대한 하나님의 운벨트, 그것이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그 거대한 환경 속에서 그 신앙과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 성경의 제자들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1장부터 했어야 되는데 7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7장을 전개하는 그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운벨트를 확인하고 확보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벨트가 자기만의 운벨트로 시야가 좁아져서 믿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환경에 들어와 보니 아 이곳은 내가 살 곳이 못된가 보다 하고 다시 그 전에 살았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날 살았던 운벨트가 좋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에 도전을 하면서 아니다. 그 시야를 넓혀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7장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구약 이스라엘의 거대한 이 역사를 포괄하면서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투영하고 그리고 장차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까지 펼쳐놓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청사진이죠.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에 흔들리는 신앙의 동료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 돌려세우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 구약에 대해서 대단히 능통한 유대인입니다. 그가 바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구약에 능통했어요. 지금까지 진술해온 그의 기법을 보면 단 한 차례도 어느 부분이 느슨한다든지 뭔가 좀 갸우뚱하게 하는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단히 타이트하게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패스튼하면서 논리를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복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중요한 요지를 보았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스스로를 맹세하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셨다. 신실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결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휘장을 거치고 걷어 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장면을 통해서 6장을 마무리를 지었고 7장이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7장 한 장을 할애하게 됩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너희의 믿음에 지금의 운벨트를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했던 멜기세덱 그 이야기로 다시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7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쉽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그가 갖는 아주 신비함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주는 이 하나님의 운벨트에는 대단히 많은 전제들이 필요로 해요. 그는 지금 자기의 역사관을 자랑한다든지 또 어떤 고고한 수준의 신학적 이해를 독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까 최대한 이 독자들을 배려하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율법, 뭐 제사장 제도,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 아브라함 이야기 이 모든 요소요소들을 묶어서 어디로 가져가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개념을 확장시키고요. 편협해진 그들의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1절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웁니다. 네, 분명히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 거기서도 먼저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어갔으면 됐을 법한 이야기를 잠시 거기에 중단합니다. 아직 거기서 이야기하기에는 너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필요했던 게 6장이었습니다. 6장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들어오면서 6장 마지막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놓고 7장 1절에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예. 지금 그 이야기는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하란입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 그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을 열국을 복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나를 통해 나의 어떤 그 재산을 상속할 대상이 필요했기에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상속자입니다. 그 당시 생각할 때 아들과도 같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각각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롯이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때 롯이 이 소돔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아 보이는 그 소돔 땅으로 먼저 선택하고 떠나고 황무지로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죠. 자, 롯이 소돔으로 갈 때 이미 소돔은 그 대략 한 12년 전에 소돔의 조그마한 그 부족들의 왕들의 연합과 그 주변의 다른 고대 근동의 동맹국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이 패했습니다. 패해서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롯이 간 뒤에 소돔으로 간 뒤에 1년 후에 소돔에서 왕들이 다섯 왕들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연맹 체제로 구태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들이 간에 이제 네 개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서 소돔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포로로 잡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버리죠. 그때 자기는 풍요를 꿈꾸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꿈꿔서 갔던 롯은 1년 만에 거지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족들이 모두.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인 롯이 지금 잡혀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부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훈련된 정예병 318명과 주변국의 도움을 얻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급히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미 전쟁은 끝났고 포로로 잡혀갔고 간다 한들 그 수로는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아브라함은 갑니다. 거기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들을 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대표, 그 연합군의 대표 그들과 전쟁을 펼쳐서 거기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롯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소돔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떡하고 포도주를 주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너에게 승리케 하시니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가져왔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거든요. 그 11조를 받고 10분의 1을 받고 그냥 멜기세덱은 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시편 110편에 가서 다윗의 노래 속에 잠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출귀몰한 대단히 신비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것이 창세기 14장에 소개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딱 그 타이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갔다 오고 그의 승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승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에서 강조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목숨 걸고 가야 됐던 위기 가운데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역할입니다. 자기가 어려웠고 아주 위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멜기세덱이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 다시 말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를 신실하게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해되시죠? 이 멜기세덱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롯이 자기의 후손인 줄 알죠.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이 후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첩에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 그런 줄 알고 결국 이삭이 자기의 후손, 자기의 그 유업을 이은 자기의 씨라고 하는 거기까지 갈 때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2장까지 가는 그 역사. 역사 속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두 번씩이나 속여가며 그의 굴곡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다가 실패하겠네 할 정도로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절대 아브라함의 실수로도 실패하지 않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그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 두 번째 교훈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일 거예요. 네 번째가 유다고. 자, 어찌됐건 레위에게서 아론이 나오고 결국은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죠. 나머지 형제 지파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 살아가는 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가문이 나오죠. 아론의 반차. 거기서부터 제사장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제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훗날 대제사장이 다른 지파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으로 자기 죄뿐만 아니라 가져가서 사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제일 존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이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 만난 창세기 14장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그 의미를 확대합니다. 확대.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제사장적 의미와 아브라함이 11조를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이 두 가지 의미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것, 알게 했던 것,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 너를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 이야기를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 너희가 믿음 생활로 들어왔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을 사는 데에 하나님의 선택,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택은 단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벽하지만 그 구원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과정이, 성화라는 과정이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이 만만치 않죠. 세상에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고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만일 그 핍박의 현실만이 전부라고 우리의 운벨트가 좁아져 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갈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알게 하시는 이가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경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내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그 언약을 놓지 않으실 거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면서 보라, 내 십자가의 그 경험을 네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었던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영광을 통해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게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너의 구원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십일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 지금 이 독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이 가장 존중한 인물은 대제사장. 모세도 있었고 천사도 있었지만 또 이 사람으로서는 대제사장. 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익숙하게 유대교에서 믿어왔던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 그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가 얼마나 더 우월한가. 자,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까 말했던 이삭,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그 모든 그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치면서 너희들이 레위지파에게 바쳐서 존경스럽게 여기는 그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정도의 위대한 제사장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우월함, 신분과 권위와 그의 독특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십일조를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아브라함부터 십일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으니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중요시 여기는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들보다 더 우월했던 아브라함이 존중히 여겼던 제사장의 계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그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혜택이고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칠 정도로 그만큼의 우월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 자, 제사 직분이 이미 바뀌어졌어요. 율법도 바뀌어져요. 그러니 과거의 그 율법의 얼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대제사장직은 낡은 대제사장직이에요. 그와는 달리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체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심은 그것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보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것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 땅의 육신의 제사장들은 육신이 다하면 나이가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역사적 반복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부활해서 이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은 지금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도우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아우르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움벨트는 가히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하나님의 움벨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보이는 세계 그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경험하고 영적 능력을 맛본 후에 기독교로 개종해 들어왔던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시간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딱들이는 현실의 위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의 시야가 완전히 좁아집니다. 보이는 고난만 보게 되고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 현실의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예수께 두었던 믿음의 닻을 다시 걷어들여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만 현실을 지금 피해보자 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귀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다시 살리지 못하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고 매년 자기 죄를 들고 가야만 했던 그 율법의 메인 대제사장이 의존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품고 권면과 설득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환경, 운벨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7장에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을 붙들고 바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으로 지금 너희의 현실을 돌파해 가라. 그에게 믿음을 끝까지 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시야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게 전부로 보여요. 야, 이러다 죽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 있기까지 전과 후와 모든 완성의 시간을 하나님 손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께 두는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8장으로 이제 내일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의 독특성과 그렇게 맺어진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설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운벨트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저들의 현실이 버겁고 만만치 않는 도전 속에서 다시 과거 저들이 두었던 믿음의 근거들로 돌아가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께 두었던 닻을 거두는 믿음력 연약한 유대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분노와 사랑과 권면과 설득을 담은 히브리서가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좁아진 믿음의 시야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각각 개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고정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